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31일 북한은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서신 교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양국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도라면서 북한은 역내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그것이 양국 관계 발전의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양국 간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호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연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인 슈퍼 가루다 쉴드 2023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작년부터 훈련에 참가한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가 새롭게 참여한 가운데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내달 13일까지 2주간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2,100여 명과 인도네시아군 1,900여 명을 포함해 약 5천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또 한국과 뉴질랜드, 필리핀, 파피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브라질, 인도, 동티모르와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가 옵서버 국가로 참여합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30일 성명에서 이 다국적 합동 훈련은 우리의 공동의 헌신과 단합된 생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2007년 첫 가루다 실드 훈련을 시작했으며 참여국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슈퍼 가루다 실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31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경제적 강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경제적 강압이며 모두 정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세계 무역기구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이 사건의 정당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메뉴얼 대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지지는 궁극적으로 관련 미국 정부기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메뉴얼 대사는 후쿠시마 현의 다치야 히데키오 소마시 시장과 가자미와 농어회를 점심으로 먹고 지역 어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식료품점에서 과일과 해산물 등을 구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31일 도쿄 최대 수산물을 방문하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타격을 입을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31일 이스라엘이 자국 탄도미사일 개발을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관영TV는 이날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폭발 손상시킬 수 있는 저가의 외국산 불량 부품을 공급해 사보타주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스라엘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공급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역대 가장 큰 사보타주 시도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 부품이 저가의 연결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품에 개조된 폭발물 장치가 심겨 있었고 특정 시간에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영 매체는 이란이 언제 이 부품을 발견했는지, 이 부품을 탄도미사일에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또 이 장치를 왜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스라엘 총리실이 이 같은 이란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글로벌 기업에 일고 있는 인력 운용 방식은 조용한 해고 그리고 조용한 고용입니다. Quiet cutting, quiet hiring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해진 시간이나 맡은 일 외에 추가 업무 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을 대변했던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어도비, IBM, 그리고 스포츠용품 기업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뉴스 등이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자, 조용한 해고와 조용한 고용은 대량 해고나 또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혼란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최근 대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조직의 효율성 높이는 전략이랍니다. 업무 효율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하고 성과가 낮으면 업무 배제나 조정 등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잖게 퇴사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구인 공고를 내고 새 인력을 교육해야 하는 과정 대신에 기존의 다른 인력에게 일을 맡기는 업무 재배치 등의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회사 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직원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CNBC 뉴스는 이메일 등 연락으로 맡았던 일이 없어졌거나 다른 일에 배치됐다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은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불안과 화를 갖게 됐다는 반응과 함께 대기업에서 불고 있는 이러한 은근하면서도 공격적인 방식의 인력 감축이 앞으로도 노동계의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못한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높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이랄까요? 사람의 삶은 다르지 않구나. 어디든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8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 중강과 강계 오전에만 가끔 비 내립니다. 양강도와 함경북도 선봉은 종일 흐리겠고요. 선봉에는 오전부터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입니다. 평양은 낮 최고가 28도, 개성과 신의주는 29도, 함흥 원산 31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27도, 청진 26도, 해산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고요.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합니다.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1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주권 독립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이완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타이완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과도위원회를 이끌 지도자를 발표했고요. 중국이 최근 공개한 세계 지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들이 일제히 항의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군사장비 지원을 승인한 소식부터 보죠.
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8천만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29일 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이번 지원은 과거와는 달리 미국 정부가 독립주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네, 해외 군사 금융, 영어 약자로 FMF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지원을 받는 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무상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통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사 지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요, 한국, 일본 같은 주요 동맹의 FMF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있었던 대타이완 무기 수출은 대외 군사 판매 FMS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가가 아닌 어떤 대상에 해외 군사 금융 FMF를 적용한 전례는 없었던 겁니까?
네, 미국이 FMF를 통해서 국가가 아닌 대상에 군사를 제공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게 에티오피아에 기반을 둔 주권 국가들의 조직 아프리카 연합이 유일하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네. 자,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국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요, 합동 연합 방위 능력과 해상 안보 강화를 통해서 타이완의 방위력 강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는 이 국방 수권법에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 상한선을 연간 최대 2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요. 이번에 승인한 액수는 8천만 달러로 비교적 작지만 이 FMF가 주권국에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타이완을 1949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이미 멸망한 중화민국을 내세우는 불법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젠가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라고 말해온 건데요. 이러한 기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더 강경해져서 이제는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유엔은 지난 1971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을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했고요. 반면 타이완은 유엔에서 탈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도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예, 지난 3월 온드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면서 현재 타이완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아이티,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이렇게 13개 나라 불과합니다.
예. 뭐 미국 정부도 사실 일찌감치 타이완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 1979년 1월 1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타이완하고는 단교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4월에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타이완에 대한 방어용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이 경제, 문화, 인적 교류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권국에 적용해온 이 해외 군사 금융 IMF 프로그램을 타이완에도 적용시킨 겁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바뀐 겁니까?
국무부 대변인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례들은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이 CNN 방송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보면은요, 이번 조처는 타이완 관계법과 우리의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며,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어 조항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번 미국의 조처를 통해서 타이완에 지원될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국무부가 의회 보낸 서한에서요, 구체적인 무기 목록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공과 해안 방어 시스템, 장갑차, 드론, 탄도미사일, 사이버 방어 체계, 뭐 첨단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는 FMF 프로그램에 따라서 타이완 병력에 대한 훈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즉각 반발은 예상됐던 부분이죠?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1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타이완 내 분리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타이완은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고 어떠한 외부 개입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이 타이완과의 군사관계를 중단하고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 행위와 타이완 분열 세력 지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쿠데타가 발생한 중앙아프리카의 나라 가봉으로 갑니다. 자, 쿠데타 세력이 지금 임시 지도자를 세웠다고요?
네, 쿠데타를 일으킨 가봉 군인들이 30일 알리 봉고 온딘바 대통령을 가택 연금하고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 장군을 임시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군부가 30일 국영 방송을 통해서 은구마 장군이 만장일치로 과도기 재건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가봉 국영 TV는 군인들이 수도 리브르빌에서 올리기 대통령이라고 환호하면서 행가를 치는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예. 자, 가봉의 임시 지도자가 된 은구마 장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 장군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공화국 수비대의 대장입니다. 예, 축출된 봉고 대통령과는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네.
예, 봉고 대통령의 아버지인 오마르 봉고 대통령 제임 씨의 경호원을 지냈고요. 공화국 수비대장이 되기 전에는 비밀 경호국 수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쿠데타 세력이 추대한 은구마 장군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30일 은구마 장군을 인터뷰했는데요. 은구마 장군은 봉고 대통령의 3선은 불법이라면서 쿠데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또 은구마 장군은 이 가봉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는지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군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봉고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죠?
예, 쿠데타 군부가 30일 알리 봉고 은담비 대통령은 국가 반역죄로 체포됐으며 가족과 의사들에 둘러싸인 채 가택연금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나중에 봉고 대통령의 50초짜리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 봉고 대통령은 자신은 가봉의 대통령으로 변한 것은 대통령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가봉의 친구들, 국제사회에 쿠데타 세력의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가봉 이번 쿠데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서방과 주변 아프리카 나라들 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30일 브리핑에서요, 이 미국 정부는 민주적 통치에 대한 가봉 국민의 요구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봉 주재 미국 대사관은 가봉 내 미국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유엔에서도 성명이 나왔네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성명에서요, 가봉에서 벌어진 쿠데타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해 법치와 인권이 존중되는 온전히 존중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중국하고 러시아도 가봉 사태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국제사회에서 서방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가봉 사태 당사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집중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봉고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요구했는데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가봉과의 우호적 외교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히 사태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웃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연맹의 무사 파키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서 가봉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군부는 대통령과 가족, 정부 인사들의 신변 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의장인 볼라 티누브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최근 이 아프리카 대륙에 확산하는 듯한 이 독재라는 전염병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 정상들과 사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세계 지도를 발간을 했는데 이 지도가 지금 주변 국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2023 표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 새 지도에 다른 나라와 국경 또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모두 자국의 영토로 표시해서 주변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곳이라면 우선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꼽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가상의 선을 그어서 자국의 영해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9개의 점을 연결한 이 알파벳 U자 모양의 이른바 구단선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자연자원부가 공개한 새 지도에는 타이완까지 포함해 10단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선을 연결한 모양을 보면 남중국해 해역이 거의 다 들어가더군요.
네, 맞습니다. 남중국해 해역의 약 90%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섬에서 남쪽으로 1,50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도 침범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남중국해는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영유권 갈등 빚고 있는 나라들이 반발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새 지도가 나오자 일제히 중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측에 국제법과 또 2016년 나온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판결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 필리핀이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말씀하신 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가져간 당사국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당시 이 PCA가 중국이 역사적 배경을 내세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하면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패소한 나라의 자발적인 이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네.
중국은 그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내세워서 이들 국가의 반발을 무마해왔습니다.
네, 다른 관련국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의 새 지도는 말레이시아에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제프리우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새 지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 타이완은 결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아무리 비틀려고 해도 타이완의 존재의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서 베트남은 중국의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인도와도 국경 분쟁 겪고 있는데요. 이 새 지도에 인도와의 분쟁 지역도 중국 땅으로 표시가 됐습니까?
네, 이 새 지도는요. 중국과 인도가 수십 년째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히말라야 남쪽 아루나차플라데시와 카슈미르 지역 이 악사이친 고원도 중국 영토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인도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국경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인도하고 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눈 지가 지금 며칠이 안 됐거든요. 양국의 국경 문제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났죠.
네.
두 정상은 당시 양국 관계 개선과 함께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중국의 새 지도가 나오면서 국경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네, 주변의 관련국들이 지금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해당국 정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최신 지도에 9단선이 아닌 10단선으로 표시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영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이 대형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를 강타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보건위생부가 마리화나의 마약류의 법적 등급을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기소 관련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월 31일 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조지아주에서의 2020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서류를 보면요. 여기에 이 공식 기소인부 절차 출석을 포기하고 이 사안에 관한 기소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보통 기소된 후에 그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소인부 절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소인부 절차라는 것이요. 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 등 그런 내용을 고지하고 또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혹은 이에 부인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오전에 이를 위해서 원래 법원 출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는 피고가 여기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 출석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출석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면으로 무죄라고 주장한 그 혐의 내용부터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면 이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법 위반과 더불어서요. 취임선서 위반 그리고 위조와 또 허위문서 제출 공모 등 모두 13개의 혐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습니다.
네, 이번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도 18명이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들 18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기소인부 절차를 위한 법원 출석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4차례 기소됐습니다. 이 성추문 입막음 또는 지급과 관련한 혐의와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 혐의 또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 등으로 앞서 3차례 기소됐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6월 그리고 8월 초에 각각 뉴욕과 플로리다 또 워싱턴 DC 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 절차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기소를 통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1개에 달하는데요.
네.
이번까지 모두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그 재판은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 페니월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는요, 오는 10월 23일 이 재판을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2024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받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텐데 지금까지 잡혀있는 그 주요 재판 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되는 재판은 내년 3월 4일에 시작되는 재판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건인데 이 재판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근데 이날이 특히 관심을 받는 건요. 바로 다음 날이 약 14개 주에서 이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화요일로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3월 25일에는요, 이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뉴욕에서 열리고요. 또 5월 20일에는 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 플로리다주 관통했죠.
네, 맞습니다. 폭풍 해일과 또 강풍을 동반한 이 3등급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30일 오전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앞서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예상했던 그 4등급보다는 위험 등급이 한 단계 낮았지만요. 시속 200km에 달하는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달리아는 이 플로리다주 텔러해시와 그리고 게인스빌 사이에 위치한 그 빅밴드 지역을 관통하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네,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상황도 보면 얼마나 강한 그 허리케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가면서 이 저지대 지역이 침수가 돼서 많은 주민이 고립됐고요.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주택이 파손되거나 또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막기도 했고 전선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 폭풍해일인데요. 다행하게도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허리케인이 이달리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겁니까?
보고된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 당국은요, 이 폭우 속에 교통사고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30일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폭풍으로 인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한 명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언급한 이 사망자가 앞서 고속도로 순찰 당국이 보고한 두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피해 지역, 지금 주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선이 끊기면서 25만 가구와 그리고 사업체가 정전됐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이 28개 카운티에 대피령이 내려졌었는데요. 주 당국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조만간 집으로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은 지붕에까지 물이 차올라서 이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5,500명의 주 방위군을 소집해서요, 이 허리케인 대응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 재산 피해, 경제적 피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주 당국은 현재 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은행 UBS는 이 초기 추산치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이 입은 피해만 93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굉장히 크죠.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플로리다를 강타해서 150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1,120억 달러의 그 재산 손실을 낸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과 비교하면은 이번 이달리아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요, 허리케인 이언 때처럼 이 나쁜 뉴스 유형의 전화가 이번 폭풍 동안에는 빗발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 허리케인에 취약한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 명령과 또 고지대로 이동하라는 권고를 대부분 잘 따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 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지금은 어디쯤 있습니까?
네,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30일 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났고요. 그리고 31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해안 근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나면서 이달리아 허리케인의 최대 풍속은 시속 96km로 약화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31일 오전까지 남부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달리아가 강풍과 함께 계속해서 비를 뿌리면서 해당 지역에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연방정부도 이 허리케인 피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남동부 전역의 주지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이 백악관에서요, 허리케인 이달리아와 그리고 하와이 산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역대급 홍수와 더 극심해지는 가뭄, 여기에 더 극단적인 더위와 심각한 산불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기후 변화 때문에 자연재해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강도 더 세지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디앤 크리스웰 청장은요, 심각한 기상 관련 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달리아와 같은 이 강력한 허리케인은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웰 총장은 또 기후 관련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회복력과 피해 완화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마리화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이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건후생부가 30일 마리화나의 그 마약류 법적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에 공고했습니다. 보건후생부 대변인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검토 요청에 따라서 마리화나에 대한 과학적, 의료적 평가를 수행했다라면서 통제물질법에 따라 마약 등급을 분류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마약단속국에 그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마약단속국이 이 관련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리화나 이게 어떤 약물입니까?
네, 마리화나는 대마 잎과 그리고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피우는 그런 향 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인데요. 예. 현재 헤로인이나 LSD 등과 함께 그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습니다.
예.
마약단속국은 이 의료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1등급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후생부가 이 마리화나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더 낮게 해달라는 건가요?
네, 의존성이 중간에서 낮음으로 분류되는 그 3등급으로 재분류해달라는 그런 건데요.
예, 예.
이 3등급에는 마취약 성분인 케타민과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의 위험 등급을 낮추려는 이유가 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마리화나가 그 헤로인과 LSD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예.
지난해 10월 이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분류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그리고 중남미계가 비슷한 비율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만 흑인과 중남미계가 이 불균형적인 비율로 더 많이 체포되고 또 기소가 된다는 지적인데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이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또 마리화나가 합법인 것도 많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996년이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합법한 이후에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고요. 그리고 2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기후용 마리화나까지도 합법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이 마리화나 합법화가 여러 주에 투표용지에 올랐었는데요. 메릴랜드주와 미주리주는 주민들이 합법화를 선택한 반면에 아칸소와 노스다코다 그리고 사우스다코다는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반대했습니다.
네, 주에 따라서는 합법이 된 것도 있지만 일단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마리화나 여전히 불법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 마약단속국이 이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이 마리화나 판매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가 있고요. 또 마리화나가 이미 합법화된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마리화나 등급 검토에 나서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리화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일제히 여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에 이 마리화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특정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또 고통을 경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이나 이 초기 성인기에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에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만큼 주의력과 기억력 아니면 판단력 등에 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인 미국 연방헌법은 몇 가지 원칙에 근거해 제정됐습니다. 바로 공화주의, 연방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 두 번째 순서, 연방주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정치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배분하고 각 정부가 헌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주의는 연방제라는 국가 조직의 단계에 있는 권력 분립 사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연방제에서는 권한이 주와 중앙정부로 분할돼 있고 이런 분할이 헌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주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는 연방주의의 가치로 효율성과 개인 선택의 확대, 실험성 권장, 민주주의 확대, 그리고 독재의 금지 등을 듭니다. 대표적인 연방주의자인 제임스 매디슨은 이와 관련해 연방주의자 논고 제51호에서 이중 안전장치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단일 공화국이라기보다 복합적인 공화국이다. 이는 시민의 권리들에 있어 이중 안전을 제공한다. 각 정부가 자신을 통제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정부를 통제한다.
연방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권력 분립,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실행되는 수직적 권력 분립을 통해 시민 자유와 권리를 이중으로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미 연방헌법 설계자들은 연방주의가 각 단계 정부가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country's most prominent Democrats have all made campaign appearances in Virginia to support Terry McAuliffe, who is seeking another term as the state's governor.
또 연방주의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을 구분함으로써 사람들이 국가 차원의 이해사항과 지방 차원의 이해사항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많은 학자는 개별 주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인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들을 실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시민들에 대한 선출직 정부 관리들의 책임감을 증진하는 등 이점을 연방주의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Southern Republican governors say Democrats in the federal government are doing little to stop the record arrivals.
하지만 연방주의의 장점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근거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가령 몇몇 학자는 주가 중앙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시민 자유를 보장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에 관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주가 중앙정부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칙 두 번째 시간으로 연방주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행사가 한국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남북 생애 나눔 대화 현장으로 안내해드리죠.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 가질게요.
엄청 폭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해가 있었어요. 2007년도인가 그때.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아이를 이렇게 등에다 업고 길을 나섰는데 아침부터 폭설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 하나 안 보이고.
탈북민과 남한 출신 주민이 한데 모여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굶어서 있다가 길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폭설 때문에 막 후려치다 보니까 눈이 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심영미 교수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남북 생애 나눔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먼저 남북 생애 나눔 대화의 자세한 소개 심영미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진 반으로 구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 반, 오늘은 직장인 반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는 주부반, 중장년반이 있고요. 그리고 부부반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청년반도 해봤고요. 노년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비슷한 그룹, 또 다른 그룹을 모아서 생애 나눔 대화를 해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기도 하고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강사로 이곳에서 생애 나눔 대화를 진행해봤는데 그때 해보니까 청년들 반에서는 청년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공감을 형성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형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되어서 이렇게 그룹을 좀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팀별로 2회 진행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날은 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죠. 나의 욕구는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동물로 한번 비유해봐라.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고요. 둘째 날은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애로사항.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직장인 반이니까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갑질이라든가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직장인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서로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영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서로가 좀 더 깊이 알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체제의 차이로 너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남북생의 나눔 대화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온 살아온 사람들끼리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점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느낀다 즉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들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서로 몰라서 일어나는 증오 감정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속 얘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 마음을 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 그들의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첫날 한 오후쯤 되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에는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그 방향성을 틀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둘째 날이 되면 라포가 정말 진하게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서로 나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감동받았던 것은 탈북민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명절이 너무 싫다고 갈 데가 없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참 외로워요. 그랬더니 저희 경기도 뜬 명장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명절 때는 내가 이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주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심영미 교수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보람이 느낀 순간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반을 진행할 때 탈북민 청년이 5살, 6살 때 엄마 등에서 업혀와서 지금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후 나눔 대화에 와서 나는 어릴 적 북한의 기억이 없지만 여기 와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부모님이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는가를 자기가 한 번 더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남한 청년들은 탈북민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엿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주면서 이 친구들도 아 그랬구나 아, 이런 부분 매우 가슴 아프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탈북민 어릴 때 온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친구들처럼 열심히 좀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서로에게 약간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저는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남북 생애 나눔 대화에 참여한 한국 시민 박정희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과 처음 대화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옆집에 탈북민이 살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뭔가를 같이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죠. 북한이라고 하면 남한과는 완전 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에 정말 절반의 수준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살 것이다. 라고 의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못한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높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이랄까요? 사람의 삶은 다르지 않구나. 어디든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얻어가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의 사람들이고 만나볼 일이 없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내가 어떤 미래 사회로 발돋움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참여자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야기를 깊이 나눌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게 컸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훨씬 극한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헤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대나 비슷한 환경과는 완전 다른 경험을 좀 대리로 느끼게 되면서 지금의 삶이나 지금의 태도를 조금 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이 됐든 뭐 그동안에 좋았던 경험이든 좀 힘들었던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나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좋다고 생각하는구나에서 오는 좀 그런 대화를 하는 게 흔하지 않은 기회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탈북민 김지아 씨는 정착 초기에 남한 출신 주민에게 느꼈던 서운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도 말합니다.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을,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좋은데요. 여기서 보면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뭔가 나의 존재감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나는 누구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지? 나는 이방인인가? 나를 찾기가 어려운데 보면 지금 하다 보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인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같은 한민족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함으로 많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으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한 자기 속 깊은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도 치유가 됐다고 하고요. 남북 생애 나눔 대화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이 될 거고요. 네,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라든지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는 꼭 그 치료가 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으면 한번 가서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 땅에 떨어져서 첫 시작을 할 때 보면 경제적인 것부터 다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같은 민족, 같은 북한 사람들끼리 모임에도 잘 참여를 안 했어요, 저희가.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도 나 혼자 빨리 먹고 살아가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어울려지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좀 나와서 한 사람 북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좋은 사람 인연을 만들고 이런 시간도 참 좋겠다 싶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진짜 추천해 주고 싶어요. 혼자서 갇혀있지 말고 나와라.
서울에서 VOA 동여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보다 큰 요구에 앞서서 작은 요구에 동의하게 하는 기법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made a decision. I'm going to start working for that company.
That's great news. But wait, isn't the position you're taking a lower level compared to your previous job?
You're right. It's a lower level position and the salary isn't as high as what I used to earn. But I believ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get my foot in the door.
I see what you're doing. It's the foot in the door technique, isn't it?
Exactly. I want to establish myself within the company and build a strong foundation. I believe that by starting at this level, I can showcase my skills and dedication, and eventually, I'll have the chance to climb up the ladder.
That's a smart approach, actually.
It's not about the immediate benefits. It's about the long-term growth and opportunities.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Foot in the door technique.
어떤 큰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아주 작은 부탁을 해서 나중에는 큰 부탁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어떤 회사에 자신이 받는 보수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낮은 직급으로 시작하는 걸로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앞으로 기회를 보는 거죠.
I believ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get my foot in the door. I believ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나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라 믿어요.
To get my foot in the door.
내가 내 발을 문에 갖다 대기에, 발을 들여놓기에. 자, 이 표현은 방문 판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 문에 발을 갖다 댄 것에서부터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물건을 팔려면 일단 집안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것처럼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그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겠죠. 바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Foot in the door technique.
자,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a decision. I'm going to start working for that company.
That's great news. But wait, isn't the position you are taking a lower level compared to your previous job?
You're right. It's a lower level position, and the salary isn't as high as what I used to earn. But I believ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get my foot in the door.
I see what you're doing. It's the foot in the door technique, isn't it?
Exactly. I want to establish myself within the company and build a strong foundation. I believe that by starting at this level, I can showcase my skills and dedication, and eventually, I'll have the chance to climb up the ladder.
That's a smart approach, actually.
It's not about the immediate benefits. It's about the long-term growth and opportunities.
대화 해석해보죠.
I made a decision.
결정 내렸습니다.
I'm going to start working for that company.
그 회사에서 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ut wait, isn't the position you're taking a lower level compared to your previous job? But wait.
그러나 기다려요.
Isn't the position you're taking a lower level compared to your previous job?
이 자리는 전에 맡았던 일보다 낮은 직급이 아닌가요?
It's a lower level position. And the salary isn't as high as what I used to earn. It's a lower level position.
낮은 직급입니다.
And the salary isn't as high as what I used to earn.
그리고 연봉도 내가 받았던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But I believ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get my foot in the door.
그러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어요.
I see what you're doing.
나는 당신이 뭘 하는지 이해해요.
It's the foot in the door technique, isn't it?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Exactly.
정확합니다.
I believe that by starting at this level, I can showcase my skills and dedication, and eventually, I'll have the chance to climb up the ladder. I believe
나는 믿어요.
By starting at this level
이 직책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I can showcase
나는 보여줄 수 있어요.
My skills and dedication
내 기술과 헌신을
and eventually
그리고 결국에는
I'll have the chance to climb up the ladder
나는
climb up the ladder
사다리를 올라갈
I'll have the chance
기회를 얻을 것이다.
climb up the ladder
사다리를 올라간다는 말은 승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t's not about the immediate benefits. It's about the long-term growth and opportunities. It's not about the immediate benefits.
이것은 즉각적인 혜택에 관한 일이 아니다.
It's about the long-term growth and opportunities.
이것은 장기적인 성장과 기회에 관한 겁니다.
Foot in the door technique.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입니다.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Foot in the door technique. I believe it'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get my foot in the door.
나는 이것이 내 발을 문에 갖다 대기에, 발을 들여놓기에 나에게 좋은 기회라 믿어요.
Foot in the door technique.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